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고난이 주는 믿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요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풍랑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요나에게 임한 풍랑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원인, 고난의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눌 욥의 경우는 다릅니다. 제목을 욥의 고난이 주는 믿음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할 정도로 믿음으로 산 자였습니다.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슬픔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진 소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불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불행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보통 사람이 일평생 한 번 이런 걸 당할까? 아니요. 이런 고난과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니라 아무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불순종으로 인한 거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요나의 풍랑, 그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욥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 우리에게도 사실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교회도 잘 나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할 만한데 고난이 닥칩니다. 이럴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요나의 경우처럼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경우라면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나쁜 습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나쁜 습관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일 때에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조차 이것은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주일 성수도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고난이 닥칠 때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럴 때에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당하는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고난이 닥칠 때에 욥이 보여준 태도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이제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당한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요, 욥의 소유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두하신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욥의 소유관입니다. 물질과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요, 그 많은 물질과 자녀가 있었지만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고난당한 이 욥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사실 이 물질 그리고 이 자식은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큰 집착을 보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으다 보면은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생겨나서 내가 모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분이 정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가 고급 차와 고급 주택을 소유한 들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뭐 초신자라고 하면은 뭐 그럴 만하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중직자였어요. 그리고 선교의 비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이었습니다. 아, 초신자나 불신자가 그런 말을 하면냐 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그렇게 믿음이 있고 성교의 비전까지 있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는 이러한 말은 소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것임양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리만족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뭐 교육비가 거액 들더라도 아깝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냥 이 자식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두 번 정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인천의 연수동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 그 어머니가 생각나고 제가 경기도 포천 일동에서 담임 목회할 때 또 한 분이 자식을 잃었을 때 슬픔 당했을 때에 신방 가서 위로할 때에 그분들이 큰 위로를 받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자식이 내 것이냐 슬퍼하고 막 괴로워할 때에 말씀을 전한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이처럼요. 물질도 자식도 결코 내 것이 아님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유에 대한 주인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의 소유관이 그랬으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신데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지 않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욥이 가진 이 소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한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닥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자식까지 잃었지만은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온몸에 악착이 나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서 몸을 긁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위로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될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아내로부터 위로가 되는 말인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는 욥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도 그렇지만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욥은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본문 22절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입술로 죄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입술로 죄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에 새벽기도에 끝나고 아침 친교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에 교회에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주일에 교회 가다가 들로 산으로 놀러 가다가 사고 당한 것도 아니고 교회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성도들조차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는 불신자들은 교회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가다가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사고당하고 물에 빠져서 익사당하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목회자이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요. 분명히 원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 사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원망보다 감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원망보다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자기 자녀가 사고를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모태에서 믿고 어릴 때 유아세례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 순결한 영혼의 상태로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에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고 이후에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을 신앙으로 극복하였고 원망보다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인 그 믿음, 원망보다 감사하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입술로 재짓지 않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왜 이런 결심을 하면서 기도하였을까요? 우리들이나 다윗이나 사실 별다를 게 없거든요. 충분히 입술로 재지을 수 있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에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원망의 말로 그 입술로 재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욥도 그랬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원망함으로 입술로 재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입술로 재짓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고난당한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왔다. 욥은 감당하기 힘든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했어요. 욥은 평상시에도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엇을 하더라도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욥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온 이 욥은 고난이 닥쳐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험이 들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안 나와.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뭐 때문일까? 알고 보면 뭐가 섭섭한 게 있어요. 네.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창신동 남부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주방에서 참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또 다른 권사님하고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됐나 봅니다. 말다툼하고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몇 주를 안 나오다가 그래도 권사니까 가정에서 뭐 또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예? 그러는 가운데에 예,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누가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삐져 있으면 시험 들어서 삐져 있으면 누가 기뻐할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가장 기뻐할까를 생각하니까 사탄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 이 생각하니까 그냥 섬뜩하더래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또 합의하고 또 그랬다라고 하는 것, 제가 신방 중에 그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 아무리 힘들고 시험이 와도, 심지어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요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정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아주 대단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목회자인 저도 참 대견스럽고 기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배에 목숨 걸었대요. 예배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험 들고 삐져서 섭섭해서 교회에 나가고 안 나오면은 그 신앙도 관계도 회복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이 권사님의 고백처럼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에 벤 로버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신문기자가 런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이제 독일이 영국을 향해 비행기 공습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호텔에 투숙했는데 뭐 벤 로버슨 이 신문기자가 고백하기를 그날 밤의 경험은 지옥의 공포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 비행기로 그냥 공습을 해야 되니까 뭐 비행기 공습에 무너져가는 그 굉음 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공포 가운데에 밤을 지새우는데 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정도로 그냥 절망적인 공포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새벽녘에 잠깐 가까스로 잠을 이렇게 이제 자고 또 아침 일찍 이제 잠에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찬송 소리죠. 찬송 소리가 들려서 거기에 이끌려가서 가보니까 지난밤에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교회에서 이제 하룻밤 지났으니까 이제 주일이 됐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찬송 소리에 끌려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이 벤 로버슨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잿더미 위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교회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 교회 생활에 불성실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그 잿더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